B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와 오늘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갖고 두 나라 간 현안과 글로벌 사안 등에 대해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또 폼페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 측 사정으로 지난 7일 예정됐던 자신의 방한 연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 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당초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해 8일 강 장관과 회담할 기획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으로 갑작스럽게 방한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이 오늘 열립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밤 9시 테네시주 벨몬트 대학에서 열리는 이날 TV 토론에서는 후보들이 상대방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강제로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지난달 열린 1차 TV 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과도한 끼어들기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선 토론위원회 측은 개별 토론 주제에 대해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2분간의 답변 시간 동안 상대방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 토론회는 마이크를 차단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토론의 진행은 MBC 방송의 크리스틴 월커 씨가 맡았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과 미국의 가족, 인종, 기후변화, 국가안보, 리더십 등 6개 주제에 관해 토론하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에 대한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타이완에 판매되는 무기는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 ER 135기와 로키드 마틴의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11기, 콜린스의 장거리 감시 정찰용 센서 MS-110 6기 등입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최대 사거리가 270km에 달하는 슬램 ER을 통해 타이완은 현재와 미래 위협에 맞서 날씨와 밤낮 구분 없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앞서 미국의 강력한 위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공격용 무인 항공기 MQ-9 리퍼 수출을 요구했지만 이번 승인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국무부의 무기 판매 승인 소식에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이 증강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이번 조처는 심각한 내정 간섭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경찰의 가혹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미 오신바조 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려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사망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일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 라고스에서 시위대를 향한 총격을 발생한 이후 정부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시위대 가운데 사망자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무함마드 부하리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대 총격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찰 개혁을 약속하며 시위대 진정을 요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어제 나이지리아 군이 전날 밤 라고스 레키 광장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들을 향해 발포해 적어도 1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 특수조직인 강도 소탕 특공대의 폭행, 고문 등 강압 행위를 규탄하며 경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왕실 개혁과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총리가 긴급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총리가 사흘 안에 퇴진하라며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프라유트 찬우차 태국 총리는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수도 방콕에 내려진 긴급 조치를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어제 총리의 사흘 내 퇴진을 요구하며 다시 시위를 벌였습니다. 긴급 조치로 4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됐지만 이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총리 관저를 향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태국 내 시위 사태는 지난 1월 태국 법원이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미래 전진당을 해산시킨 데 대해 반발에 시작됐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항이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궁극적으로 한국 전쟁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 선언과 관련해 관계 변화에 대한 신호가 있다면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비해 전략적 억지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미 전략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도 1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궁극적으로 한국전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21일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재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Our position on that set of issues, that suite of issues with respect 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와 관련한 일련의 사안들에 북한과 남한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 미국이 생각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포기 없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세계의 평화 안정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중요하며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there's an important good outcome for global peace.
폼페오 장관은 이어 미국과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달 초 미국의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만찬 기조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미한 양국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미한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서는 현재 발표할 사항이 없다면서 적절한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관계 변화에 대한 신호가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재 완화 등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일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한반도 종전선언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한미연구소의 정례 가을총회 대담자로 초청돼 미국 내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들과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유엔군 사령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타라오 동아시아 연구센터 회장의 질문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생각은 아니고 어려운 문제지만 고려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이 실질적으로 관계 변화에 대한 신호라면 한국이 북한의 특정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공약 등 남북 양측의 군사태세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북한으로서도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은 대내적으로 종전선언을 승리로 치장해 선전선동을 하겠지만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 유해 발굴 재개,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와 서방 세계는 종전선언이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방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can also be the first way to slip loose the knot of effective sanctions.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현재 남북 또는 미북 대화 중단은 지나친 압박과 불충분한 관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같은 일은 과거의 수많은 실패 사례처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며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점도 지나친 관여와 불충분한 압박에 따른 북한의 악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군 사령부는 국제적 노력의 본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종전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당분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크프리드 해커, 전 로스알라모스 미 핵연구소장은 이날 대담에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이 신간 경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북한의 핵무기 연구소를 폐기 대상으로 제안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을 4차례 방문한 해커 전 소장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큰 실수였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If that was true, if the U.S. did not follow up that potential offer, that was an incredible error.
해커 전 소장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북한의 핵무기 연구소는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와 유사한 핵무기 설계 연구소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는 관련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알려진 제안 시점이 자신이 퇴임한 이유이며 친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실이라면 북한이 제안한 건 실질적인 북한판 로스알라모스 연구소가 아닌 상징물이거나 실질적으로 폐기 가치가 없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It's a sham Los Alamos. Looks like it, but isn't. And it's being given up for symbolic purposes, not for effective purposes. Then that would not be acceptable.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미국 정부가 거부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으며 분명 그와 같은 제안이 충분히 좋은 거래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브랜든 멀바니 미 국방대학 산하 중국 항공우주연구소장은 최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중국의 관계를 고려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은 이미 1950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했고 1953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을 때 다시 선택을 했다며 미국과 동맹이 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시각은 매우 얕다고 본다며 미국 정부도 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이 중국과의 균형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동맹의 성격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 내 지인들로부터 미국이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앞서 에스퍼 국방장관이 대중공조에서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쿼드 외 역내 핵심 협력국으로 10개 나라를 거론한 가운데 한국을 언급하지 않는 점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거리두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종의 응답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늘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갖고 두 나라 간 현안과 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또 폼페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 측 사정으로 지난 7일 예정됐던 자신의 방한 연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 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당초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해 8일 강 장관과 회담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갑작스럽게 방한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비해 전략적 억지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미 전략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미 전략사령관은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상기하기 위해 집무실에 김정은 위원장 등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21일 러시아, 중국의 핵 역량 증대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North Korea'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hese actions not only endanger our forc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but also divert our attention and resources away from other efforts and should not be neglected.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핵전략 관련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들은 미군과 동맹, 동반국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경시에서는 안 되는 다른 노력들에서 미국의 관심과 자원을 돌리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핵무장과 사용이 가능한 적들과의 직접적 무력 충돌 위기 가능성 등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적들은 이 기간 동안 공격적 행동을 키우고 역량을 확장하며 전술과 전략을 재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현대화를 75% 이상 이뤘고 중국은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핵 삼축 체계를 완성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핵 억지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리처드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Given Russia and China's expanding capabilities and increasingly aggressive behavior, and those posed by a nuclear North Korea and possibly Iran,
러시아와 중국의 역량 확대와 점증하는 공격적 행동, 핵을 보유한 북한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란에 의해 제기된 것들을 고려할 때 미국은 전략적 억지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미국 오마하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는 오늘은 아니다, not today라는 말 아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야톨라 이란 최고 지도자,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이 걸려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 사진들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집중하고 점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해공 미 핵 삼축을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ach piece of our triad is essential, but they're also complementary. If I lost any part of the triad, it would drive me to ask for a new strategy and could embolden an adversary to believe they can employ nuclear weapons against us.
미국의 핵 삼축은 각자 필수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리처드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세 축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잃게 되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이는 적들이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핵 삼축은 미국의 생존의 기반을 제공하는 만큼 노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과 핵지휘통제체계 현대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일반 토의가 지난 21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2주간 이어진 토의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고 북한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제75차 유엔총회 1위원회의 본격적인 일반 토의가 시작된 첫날부터 주요 의제였습니다. 지난 9일 열린 2차, 3차 회의에서 유럽연합 대표는 북한이 올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신뢰 구축을 저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는 또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신뢰를 쌓으며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아일랜드 대표도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군축에 나서고 외국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또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강한 자위력이라며 북한의 군사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In order to achieve a nuclear disarmament,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clear arsenal should take the lead in dismantlement.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이어진 회의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5차 회의에서 호주는 특히 최근 북한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이 한반도 안정을 위험하게 하는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sider this particularly worrying in view of its recent unveiling of a new ICBM at a military parade on the 10th of October.
이에 대해 북한 대표는 그 누구도 주권 국가의 자위권을 비난할 수 없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전쟁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는 특히 미국 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는 불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No one can dispute that it is the legitimate right of a sovereign state to build up national capabilities for self-defense. It is an undeniable reality of.
사흘 뒤 열린 7차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과 북한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날 영국과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에이든 리들 제네바 군축회의 대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이자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 programs are a serious threat.
리들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약속하라고 촉구하며 그렇게 할 때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도 주권국가의 내정 문제에 간섭하는 무도한 행동이라며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We categorically reject those statements as an outrageous act of interfering in.
이어 열린 9차, 10차 회의에서도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고 북한은 한반도 핵 문제를 논의할 때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번 1위원회 일반 토론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당사국인 미국이 단 한 번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까지 1위원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지난해부터는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위원회는 다음 달 초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1위원회는 지난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군사적 옵션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이란 전략특별자문관을 지낸 매튜 크로닉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20일 미국 내에는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중대한 도전이며 북한의 경우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초당적 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re is a bipartisan consensus that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f both of these countries are amazing.
크로닉 교수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란과 북한, 핵 확산과 차기 행정부의 역내 도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행사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기 최우선순위였던 대북 사안이 현재는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차기 행정부에서 북한이 우선순위 이상으로 다뤄지길 희망한다며 북한의 협상장 복귀와 핵 협상 재개를 위해 압박 전략에 의존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북한은 동맹국과 미국 본토에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북한은 해결돼야 하는 심각한 초기 과제로 여겨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내에는 제재와 압박, 인권 개선을 골자로 한 대북 접근법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며 하지만 차기 미 대통령이 이런 국가안보 관료체계에 의해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핵협상에 관한 전략적 태세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고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한 기회주의적이며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박 연구원은 다만 북한의 대중국 관계와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 여부 등 북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있다면서 차기 행정부가 북한이 실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North Korea might is probably not going to allow the next administration to have that option.
정박 연구원은 이런 준비 없이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전략적 무력 시위 등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할 수 있으며 북한이 차기 미 행정부에 대북 정책 검토 시간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차관은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정책에 있어 군사적 옵션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에게 미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개발하고 있고 극한 상황에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군사적 옵션의 목적이 외교 작동과 문제 해결의 다른 수단이라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최대 압박을 폭넓은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에델만 전 차관은 미국의 동맹은 북한, 이란 같은 불량국가를 다루는 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 비확산 조약 체제, 영내 안보 등에 제기하는 위협에 관해 동맹국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do is heighten the sense of urgency among its allies.
에델만 전 차관은 또 동맹국들에게 대북 문제의 시급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확장 억제 등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명확히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의 위협이라는 장거리 미사일에만 너무 집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In an interim agreement with the North, which is a kind of 아이논
전 특보는 이어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 합의 서명을 지지한다며 이 합의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전술 미사일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닉 교수는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진지한 억지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춰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 뉴스 지다겸입니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열린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한국과의 동맹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면서 우려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 am worried based on previous com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negotiation that has gone over how much South Korea should pay for our presence there.
스미스 위원장은 21일 전화회견에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의 부담을 금액에 관한 협상에 비춰보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동맹을 흐트러지게 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적대적이고 동맹국을 괴롭히고 비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o I am worried in the same respect as I said earlier about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our allies, which I think is belligerent, bullying, and belittling, and I don't find that helpful in maintaining the alliances that are so crucial.
이런 접근 방식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동맹들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대표 의원 4명은 SCM 개최에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안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이번 SCM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구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당시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VOA에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부위원장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을 막는 입법 조치가 올해도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bill, you know, contains requirements to maintain that alliance, maintain troop levels and other things because we think the alliance is really important.
하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미한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지난 7월 각각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때까지 감축 예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통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추가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뉴질랜드의 인권활동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의 대북인권단체인 뉴질랜드 북한소사이어티에서 활동가로 일하는 피터 윌리엄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경찰이 자신의 자택을 수색하고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했다고 윌리엄 씨는 말했습니다. 윌리엄 씨가 속한 뉴질랜드 북한 소사이어티는 앞서 지난 3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미화 $2,000를 모금한 뒤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3인물의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했습니다. 이 돈은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전달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개인 보호용품 구매에 사용됐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사전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북한 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금은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돼온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수해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 들어 시작된 포전 담당제의 효과적인 시행이 만성적인 식량난 타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태풍으로 늦어진 가을 거지를 짧은 기간 내에 끝낼 것을 거듭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농업 근로자들이 불타는 충성의 마음,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켜 가을 거지와 나달 별기를 와닿다 끝내고 나라의 쌀떡을 가득 채움으로써 쌀로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우리 혁명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북한 식량 사정이 근래 들어 가장 나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수확 속도를 강조하고 나선 건 수확량을 최대한 늘리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 권태진 원장입니다.
빨리 수확을 해야지 수확 후 손실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그 수확 후 손실을 대개 전체 생산량의 한 평균 어림 잡아서 한 15% 정도가 수확 후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력을 충분히 이제 뭐 동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뭐 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손실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이 해마다 100만 톤 안팎에 달하는 식량 부족 사태를 되풀이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집단 영농이라는 농업 구조를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0일 VOA에 북한 농부들이 집단 영농 체제에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n a market system, the key word is productivity. You try to make better use of the hours worked, of the chemical fertilizer, of the water, of all the inputs. So their system is just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부들이 시간은 물론 비료와 물 등 모든 농자재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북한의 농업 체제는 매우 적은 소출을 내면서 대규모 농자재를 쏟아붓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출신인 한국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21일 VOA에 집단 영농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미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1930년대 스탈린이 집단 농장을 도입해 1990년대 초반 해체하기까지 옛 소련은 주요 식량 수입국이었지만 뒤를 이은 러시아는 주요 식량 수출국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경작지 규모는 옛 소련 시절에 비해 3분의 2로 줄었다고 랑코프 교수는 말했습니다. 랑코프 교수는 중국도 1970년대 후반 집단 농장을 해체한 뒤 7년 만에 식량 생산을 30% 늘렸다며 북한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 투자 없이도 쉽게 곡물 생산량을 20%에서 35%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인센티브 부족이 북한 농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도입한 농업개혁인 포전담당 책임제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전담당 책임제는 농민 3명에서 5명이 하나의 포전을 경작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만 나라에 내고 나머지는 해당 단위 농민들끼리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VOA에 포전담당 책임제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전담당 책임제를 도입할 때 기대했던 생산성의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농민들에게 또 농업생산자들에게 동기유발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동기유발을 못하기 때문에 포전담당 책임제가 당초 기대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아직까지 포전 담당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제대로 농자재를 공급해주기만 한다면은 뭐 가정 농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포전 담당제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포전 담당 책임제가 도입되고 나서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된 게 한 2016년도 이 정도 될 텐데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작황이 나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전 담당 책임제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작황이 나빠진 것이.
랑쿠프 국민대 교수는 포전 담당 책임제를 매우 현명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016년에서 2017년부터 이 제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례들에 비춰볼 때 군이 식량을 임의로 징발한 경우가 있었고 가끔 관리들도 식량을 징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랑코프 교수는 최근 북한에서 유출된 문서들을 보면 북한 당국이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예외적으로 외부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농축산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도 21일 VOA에 포전 담당제가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전 담당 책임제라는 게 그 집단 체제 내에서 보급제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땅에서 국가에 바칠 것만큼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형식인데 이게 그 농사가 잘 되면 괜찮은데 농사가 안 되면 문제가 제기돼요. 왜냐하면 이제 10개를 생산해서 국가는 무조건 3개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농사가 안 되면 5개밖에 생산 못 하잖아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VOA에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농업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농부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에도 농작물을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계와 비료 등 농자재 구입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더 줘야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계속되면서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영양 섭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벌여온 빅터 슈 전 월드비전 북한 담당 국장은 21일 VOA에 세계 식량 계획이 계속 북한의 식량 지원을 펼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I am really glad that the World Food Program is continuing its assistance pending a big change in the political landscape. And in the way that DPRK
슈 전 국장은 북한의 큰 정치적 변화나 농업 생산 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쌀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콩과 미량 영양소 등 어린이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원장도 북한 당국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 어린이들이 식품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 당국이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입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펼 것을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자연재해 등 3중고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북중 국경 봉쇄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경제는 물론 피폐해진 장마당 민생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데 따른 움직임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이후 국제사회 제재 강화로 중국과의 무역량이 크게 줄어든 북한은 올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겹치면서 그 규모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북중 무역 총액은 지난 3월 1,864만 달러, 4월엔 2,4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이상숙 교수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급감했다며 올해 7월까지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교역량은 비록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5월 이후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5월에 6,331만 달러, 6월에 9,680만 달러, 그리고 7월엔 7,38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교수는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국경 통제를 일부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장창걸 기념식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주 코로나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많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씩은 푸는 거죠, 경제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아주 대규모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 교수는 북중 교역 종사자들의 말을 빌어 북한이 당창건 75주년 기념식 준비 등을 위해 지난 8월과 9월에도 국경 봉쇄 조치를 유연하게 운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일부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동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장마당 경제가 얼어붙고 밀가루, 식용유, 설탕, 조미료 등 중국에 의존하는 생필품 부족 현상 때문에 통제를 일부 풀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국경을 개방을 하려는 준비하는 정황은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개방을 했을 때 물품이 들어올 때 소독, 그다음에 방역, 그다음에 인적, 물적 그 유입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 절차를 만들고 있다는 첩보가 있거든요.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인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물자 이동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제 무역 통로를 통해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쌀이. 중국 쌀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항구를 통해서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코로나 봉쇄를 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은 완전히 차단했지만 일부 물자들의 유통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봐야지 되죠.
조 소장은 그러나 세관을 통과하는 공식 무역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람 간 접촉이 불가피한 밀무역의 경우 국경 통제 강화로 타격이 더 심각하다며 이 때문에 장마당에 공급되던 생필품들이 귀해지고 민생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물품 공급은 줄어드는데 주민들의 구매력 저하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 북한식 디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일부 국경 통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경제난을 수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지난 2017년부터 북한은 매년 2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추정 외환 보유액이 5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무역 적자의 누적으로 모두 고갈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단지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탄만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조충희 소장은 북한 당국이 주민 노력 동원 운동으로 시작한 80일 전투의 목표를 보면 북한 경제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을 제대로 하면서 기존 4분기 계획을 수행하라는 80일 전투의 목표는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 소장의 설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기간에 70일 전투, 200일 전투 뭐 이런 전투들에서 중산 목표를 세우고 전투를 한 게 상례였는데 이게 아니고 그 이미 그 만들어진 목표를 수행하는 것만 해도 81전투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때문에 북한으로선 외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사회주의 혈맹을 앞세우며 중국과의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중공군 열사능을 참배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 와중에 또 뭐 이례적으로 마오쩌둥 아들 몇 가지 특별히 간 장면까지 지금 그 노동신문에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모종의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매우 각별하게 애정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상숙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당창건 75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단순한 우호관계 강조를 넘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동질성을 부각시킨 대목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우방관리 차원에서 북한에 보다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언론인과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출신 직장인 등으로 정착에 성공한 탈북 남성 3명이 지난 연말에 미국 대륙을 자동차로 여행하며 나눈 대화를 엮은 책이 최근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면서 독특한 시각으로 북한과 외부 세계를 알기 쉽게 비교했는데 남북한 모두에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김영건 기자가 공동 저자인 한국 동아일보의 추성하 기자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책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어젯날 철천지 원수의 땅에서 자유를 노래하다인데 어떻게 책을 내게 됐나요?
예, 특별히 뭐 작정한 거 쓴 게 아니고 휴스턴에서 LA나 샌프란시스코까지 차로 횡단 여행을 계획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면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북에서도 살아보고 중국도 살아보고 한국도 살아보고 또 미국에 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시각과 견해와 또 사고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재밌다. 그래서 하면서 나눈 얘기를 책으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여행한 사람들이 모두 탈북 청년들이라고요?
저하고 두 명인데 그 캐릭터들도 또 이렇게 서로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 책 쓰던 시점에서는 16년 동안 기자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정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명은 그 미국에서 아주 정착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 중에 최초로 아이비리그 졸업했고 미국의 회사에도 취직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10년째 살고 있어서 영어도 아주 유창한 말하자면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사람 그리고 한 명은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안 돼가지고 북한물이 아직 빠지지 않은 그런 새내기 탈북자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됐죠.
네. 미국을 여행하면서 나눈 다양한 시각의 대화가 책의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대화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의 여러 가지 풍경 그리고 발전상 뭐 도시 이런 걸 보게 되면 꼭 저희 대화에는 북한이 나와요. 가령 이런 거죠. 첫날에 차 타고 나갔는데 휴스턴의 하늘이 그렇게 공기가 맑고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에서 온 3년밖에 안 되는 의성이 입에서는 북한에서 배운 노래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뭐 이런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는 그런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부러운 거 천국은 여기 미국이구나. 우리는 정말 북한에서 세상에 부러움 없다고 배웠지만 너무 부러운 게 많은 게 밖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미국을 그전에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자유롭게 차로 여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미국을 북한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국은 미국이죠. 미국은 미국인데 미국을 뭐 맹목적으로 추앙하고 칭송하진 않습니다. 저한테 살아가는 나라를 정하라고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서울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문화적 관점이나 뭐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적어도 한 1년쯤 살고 싶고 1년에 한 달 정도는 가보고 가서 살고 싶은 그쪽 가면 긴장감이 풀리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서울에서는 항상 경쟁 체제니까 바로 긴장하게 살게 되는데 그쪽 가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적어질 것 같은 느낌?
미국이 여유롭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항상 그 미국 갈 때마다 저는 비행기 옆자리에 앉습니다. 창문 옆에. 그래서 저 북한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 뭐냐면 한반도라는 것은 비행기가 12,000m 상공에 딱 뜨게 되면 실제 제가 경험했지만은 춘천 상공쯤에 있다 보면 서해도 보이고 동해도 보입니다. 한반도는 그렇게 작아요. 그게 다 산이에요. 내리다 보면. 그런데 미국은 여객기를 타고 5시간 날아가는 내내 간혹 뭐 산들도 보이긴 하지만은 그냥 무연한 평야가 5시간 내내 펼쳐집니다. 제가 그때 비행기를 타면 내려다보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근데 거기서 다 이렇게 식량이 나오고 생산이 나오는데 광대한 영토가 가진 잠재력을 북한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광활하고 이 거대한 국력 여기는 도전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과 미국을 이번 여행하면서 자주 비교하셨다고 했는데 장단점도 얘기가 많이 나왔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막 비교해서 저희가 장점들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그러면 북한의 장점은 뭔가? 우리가 중국, 미국, 한국 다 봤는데 30분 동안 고민했어요. 셋이서. 북한의 장점이 뭘까? 결론적으로 못 찾았어요. 북이순 세 남자가 북한의 장점을 끝내 못 찾았습니다. 정말 없더라고요. 지금도 찾아보면 없어요. 의성이 같은 경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아, 생각나는 게 있다. 뭐냐? 아, 북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또 일사불란하게 일심단결로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뭉쳐서 나가는 거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앉아서 그건 전체주의지. 어? 그게 우리 뜻이 아니셨잖아. 그게 장점이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군요. 책 제목이 어젯날 철천지 원수의 땅에서 자유를 노래하다인데 북한인들에게 이 자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책임 하에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받는 그런 상황을 자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뭐 누구나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완벽한 자유를 누리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자유, 건강도 해야 되니까 육체적 자유, 뭐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유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엇인가엔 다 속박돼 산다고 봅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속박이 적은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뭐 모든 것이 속박돼 있지만은 외부에 나오면 그래도 풀리는 자유들이 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예.
네. 함께 여행한 분들 중에 오스틴이란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탈북 청년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자유가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미국의 최초로 아이비리그 나온 아주 훌륭한 똑똑한 재원이죠. 아, 우리 탈북민들도 해외 나오면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북에 있을 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랬던 사람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하나하나 다 깨고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취직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머리는 나쁜 민족이 아니고 북한 사람들도 참 똑똑한데 아 거기 있었으면 뭐 했을까요? 농사나 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안타깝죠. 예.
여행하면서 미국인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그 오스틴이 미국에 건너갔을 때 양부모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키워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은 미국의 경찰관이고 남편이 경찰관 하기 전에 주한미군으로 예, 공군으로 한국에 있다가 간 사람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어젯날에 그 자기가 촛불을 겨눴던 북한에서 온 친구를 정말 훌륭하게 환대하고 양아들처럼 갈 데 없고 방학엔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탈북자들이 처음에 미국 가면 근데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공부하게 해주고 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죠. 저는 뭐 북에 있을 때 그 대공포 부대에 근무했는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 예, 당신들이 비행기 타고 오면 나는 포로 쏴야 될 것,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누면서 웃었죠, 서로가.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승양이 미제놈이란 말이죠. 미제 침략자놈인데 너무나 쾌활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빨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승양이 철천지 원수라고 가르쳐주니까 그게 안타깝죠.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어젯날 철천지 원수의 땅에서 자유를 노래하다의 공동저자인 주성하 한국통화일보 기자와의 대화였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최초의 흑인 여성 하원의원 셜리 치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62년 10월 22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 사실을 공개하면서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포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 같은 명령은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공격 기지를 건설 중인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소련이 미국과 서반구에 대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건설하고 있다고 밝히고 쿠바에서 핵무기가 발사될 경우 이를 소련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미국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발표 뒤 소련과 미국 사이에 쿠바의 미사일 기지 철수와 관련한 조건을 놓고 급박한 교섭이 전개됩니다. 소련의 후르쇼프 공산당 서기장은 미국이 터키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시키면 소련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빼겠다고 제안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의 철거를 명령하면서 핵전쟁과 함께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우려됐던 쿠바 미사일 위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38년 10월 22일 세계 최초의 건조식 복사기가 탄생합니다. 초기의 복사기는 습식 복사기로 원본을 필기한 얇은 종이를 물에 적시고 그 밑에 복사지를 놓은 뒤 압착 롤러로 누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 10월 22일 체스터 칼슨이 세계 최초로 전기를 이용한 건조식 복사기 실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칼슨은 1930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기 부품 제조업체에서 특허 분석 업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각종 문건이나 도안을 빈번히 복사해야 했는데 이때 많은 불편을 느껴 복사기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사기의 원리인 제로그라피를 발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칼슨의 제로그라피 기술을 바탕으로 건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제로스와 그림을 그린다는 뜻의 그라피아라는 단어가 합성돼 제로그라피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건식 복사기의 명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복사기 기술이 상업화에 성공해 출시된 첫 번째 복사기의 이름이 제록스입니다. 그리고 제록스를 출시한 이 회사는 이 제록스라는 복사기 이름을 아예 회사 브랜드 이름으로 바꾸고 지금도 복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